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끌어감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를 당한 그 피해자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화재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인터뷰를 또 하는데 이제 그들의 가져가가지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심정 어떠십니까? 뭐 이런 그 물음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지 뻔히 알 것인데 그런 걸 묻는가 그런 불만이 좀 제 속에 커요. 그런데 제가 그 아무리 그런 고초를 겪은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옆에서 10분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그들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고 동정해 주는 그런 수준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과 같은 심정이 사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어려운 고초를 겪은 사람들과 같은 심정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들과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홍수로 집이 잠기고 모든 게 다 떠내려가 버린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심정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그 사람과 똑같이 홍수로 집이 잠기고 재산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인터뷰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이고 내 심정이다. 똑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자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고초를 겪지 않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그런 내용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떤 고초,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가령 그 비가 많이 오면은 상습적으로 물이 잠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구를 뭐 잘 정비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해주는지, 어쨌든 제발 아무리 비가 와도 좀 끄떡게 해달라. 그런 열망을 정부를 향해서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홍수 피해를 직접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그런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를 겪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간절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내 집은 끄떡없다. 어떤 이러한 그 심정을, 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정부가 하수를 정비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옆에서 볼 때에는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가만히 있는가, 그냥 이렇게 뭔가 화를, 뭐 짜증, 그런 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말이죠.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라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간절한 문제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안다고 해도 결국에 이 말씀들이 내 문제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사도들의 고난도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런 모든 그 고난들도 그냥 야 복음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전부일 뿐이지 야 그들 마음이고 내 마음이다 그들 심정이고 내 심정이다 이렇게 그들 마음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동조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사도들이 복음 안에 있었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복음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입장일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는 하고 또 그걸 알 수는 있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 문제로까지는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문제로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 성경은 결국 별개의 문제로 그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전혀 그 시련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보자 말입니다. 야 시련 고난 지금 나하고 그건 좀 상관이 없다 또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보자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시련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시련 속에 있는 신자에게 하는 이 사도의 말이 과연 얼마나 내 마음에 다가오고 내 그 마음을 울리겠냐 말입니다. 마치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겪는 사람의 심정을 들으면서 이해해 주는 아 그러겠다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얘기죠. 결국은 나무 얘기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는 시련을 겪는 신자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시련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결국 우리는 홍수 피해를 전혀 겪지 아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홍수 피해를 겪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식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평생토록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평생을 지내왔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의 삶은 누려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도 실제 누려보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신자 아닌 신자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시련을 찾아가고 고난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시련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또 고난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시련 속에 있다는 걸 얼마든지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은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속인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문제점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열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항상 나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의 방향을 제대로 확고히 하고 말씀을 들어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심정이 되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의도로 이끌어 가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은 내 마음의 방향을 의도로 확고하게 정하겠다 이런 것도 없이 말씀을 대한다면은 말씀이 나를 어떤 고난과 어려운 길을 이끌어갈 때는 거부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살만한 곳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 돈만 있으면 살만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않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그게 말씀이 선포한 세상입니다.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뭐 번쩍거리며 산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다. 그게 말씀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구하게 되고 또 그 마음도 참된 것을 향하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 어떤 시련과 시험으로 고초를 겪는다고 해도 괜찮다는 그런 넉넉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신자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시련 속에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련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련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죠. 당연한 것이고 단지 신자로서 그 시련 속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면서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참된 것을 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시련 속에서 뭔가 놀라운 것을 맛보게 된다. 그 마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올 축복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그 무엇보다 더 크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세상 벗어나는 거예요. 더 귀하고 더 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걸 내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향해 되어지는 것. 그게 세상을 벗어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 무엇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를 원하는 게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것도 포기하기 싫고 예수님이 가져올 구원도 포기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결국 세상도 좋고 구원도 좋다. 이러한 식인데 진짜 그 예수님이 가져올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자연히 상대적으로 세상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그 가치도 좋고 높고 하늘의 그 가치 높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의 그 귀한 걸 알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야 세상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았을 때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진짜 좋은 걸 보고 나니까 땅의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게 마음이 세상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사도가 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시련 속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가져올 그 은혜는 현재의 모든 고난을 다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귀한 것, 주님이 올 때 가져오실 그 귀한 은혜, 그걸 안다면은 지금 겪는 시련, 그 어떤 고난, 그 눈물이 다 덮어주고 남는다. 그 믿음이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현재의 시련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장차 주실 은혜의 부요함에 비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속에서 진짜 새로운 영광된 몸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주님 오실 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시련 속에서 고초를 겪는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오실 때만 바라보면서 이제나 저지나 오십시오 뭐 이런 태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이 믿음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둔다는 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때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이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작되어 있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 시작되어 있는 은혜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그 능력이 지금 이미 우리를 붙들어서 그 구원을 향해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그게 뭐냐?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그 장차 주어질 구원의 그 능력이 이미 나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서 그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이미 시작된 거란 얘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서 현재는 고난과 시련만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닌 것입니다. 자꾸 뭐 고난, 시련 이거 얘기하니까 신자로 사는 세월이 고난만 있고 시련만 있는 그런 뭐 참 예, 짜증나는 어떤 그런 세월을 생각하지 마시고 신자로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길로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삶이다. 이미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영광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신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와 능력 안에 있다. 그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신자로 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주어질 그 은혜의 부유함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에서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은혜의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란 우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자 고난으로만 생각하기 참 쉬운데 고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으로 그쳐버린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근데 고난만 생각하니까 현재 사는 걸 피하고 싶고 뭔가 좀 믿어 산다는 것이 별 뭐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신자의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이라면은 사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겠냐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만 있다면. 고난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신자의 삶이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란 얘기죠.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날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도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진다. 이게 은혜의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도들을 붙들어서 이런 부유함을 이끌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들도 고난에서 기뻐하게 되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안에 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차 주님이 가져다 줄 그 구원의 은혜의 부유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 부유함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얘기하면서 사도가 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는 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걸 덧붙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장차 주어질 구원의 은혜의 부유함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사도가 갑자기 왜 형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남대없이 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신자들 형편은 시련 속에 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 있는 신자에게 향해서 너희가 서로 마음 뜨겁게 피차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련 속에 있는 신자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상대가 서로죠 피차 사랑하는 거 그게 뭐겠냐 말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그 시련 속에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 형편은 모두가 똑같았을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시련 겪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홍수로 집이 잠기고 재산 다 떠내려간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형편이 나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떠내려가는 다 잃어버렸는데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그런 고초를 겪는 그런 상황이 형편에서 피차 서로 사랑한다면 그게 뭐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형편의 신자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자꾸 이런 방향으로 쉽게 우리가 생각들 하게 되는데 말한 대로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없는 똑같이 시련 받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사랑이 뭐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좀 더 내가 나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물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게 뭐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말한 사랑이라는 것은 또는 세상 형편 안에서의 뭔가 물질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사랑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를,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 말의 의미는요, 21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믿는 거,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영혼에 깨끗하게 묻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러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그 말은 형제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 이르렀다 그 말이거든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우리 양심이나 윤리나 감정이나 인간관계 그런 것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믿음이 나온 사랑이 아니고 그게 다 양심이나 윤리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관계 거기에서 나온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은 결국 믿음 있는 그 성도에게 성제 사랑은 자동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은 그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신자는 형제를 피차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고 확인되어지기 마련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신자를 형제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복음 안에서의 사랑이지 세상처럼 어떤 인간관계, 양심, 감정 이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복음으로 얻은 구원 때문에 있게 된 사랑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인간 사랑은 위선과 거짓투성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사랑 거짓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음 안에 있는 신자는 자기 육신의 이득을 노리고 사람을 대하지를 않아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23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한 꽃은 떨어지되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신자는 내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 것이 썩어지 즉 세상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어짐을 아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신자에게는 항상 영원한 말씀만 소망할 뿐이지 내 육체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지는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육체로서 그 어떤 영광을 누려봐야 몽땅 다 풀의 꽃처럼 마르고 떨어질 게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게 신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신자가 내 육체의 영광과 이득을 위해서 형제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믿음에서 난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영원하다 그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노리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 뭔가 이용하는 마음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다만 거듭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겠죠. 따라서 베드로가 시련 속인 신자에게 이러한 서신을 쓸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 그게 피차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에서 인간의 마음은 흔들리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 연약함이거든요. 하지만 서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할 때에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를 돕는 자로 같이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권면하는 그게 복음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시련 속인 신자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말 시련 속에 서로 권면을 위로하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도록 해라.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련 속에 믿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랑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제 교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런 사랑은 우리가 뭐 마음 먹고 결심한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자연히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도 아니하며 사랑하자 결국 거기에서는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왜 항상 그를 다가갈 때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이 참으로 귀하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신자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은 소망과 같은 믿음 안에서 피차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홍수를 겪지 않은 사람이 홍수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홍수로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런 내가 다가가서 힘내자, 소망을 하늘에 두자 이렇게 말할 때 그 힘이 있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말씀 안에서 함께 시련과 고난에 있는 그런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인 것이고, 그런 시련 속에 같이 고민하는 것,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자 이렇게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교회에 있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으로 모인다면 당연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결국 믿음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 오실 때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말씀 밖에서는 우리는 도무지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사랑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어떤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마음은 다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도 그 베드로의 그 권면처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주님이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직 그 모습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자신을 소망하면서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밖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겪는 그 성도하고 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내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공을 하든 그러간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마르고 다 떨어질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시고, 영원한 그 말씀 안에서 주님 가져오실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현재 나를 붙들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